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기독교 절기로 중요한 절기죠. 성탄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기독교적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거와는 아주 다른 구원에 관련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세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자들,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50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성령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개인적 이유 등으로 가고 120명 정도가 끝까지 남아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건이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이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적으로 이렇게 3대 절기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또 이 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소리가 있어. 바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들리고 보이고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었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때의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땠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게끔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체험적 사건이었고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와 체험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사건적 설명이라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오셨어? 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은 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충만하신 거야? 라는 거죠. 뭐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상은 목적이 없으면 그냥 현상으로 끝나요.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있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걸까? 라는 거예요.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여기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즉 그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늘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갈 때 갑자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기운도 있고 뭐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나 그러고 들어봤더니 놀라운 이야기가 자기네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라비아 그레데 섬, 뭐 리비아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굉장히 큰 넓은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왔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네 그 지역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뭔 일이야? 라고 왔는데 만약에 중국분, 베트남분, 영어권, 뭐 캄보디아, 뭐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이 다른 언어로 들려졌던 이 사건 그럼 그 다른 언어의 내용이 뭔가 보면 11절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개인적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예, 당신들이 죽였지만 그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를 아주 선명하게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럼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가는가 했을 때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3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단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럼 과연 예수가 오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게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그래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이 천국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됐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한날 한날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린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때 가서 뭐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시간이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고민이냐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수님 오신 것도 믿고 오실 것도 믿어요. 그럼 내가 이 가운데 삶을 어떻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늘 경성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런데 언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 성령님이 오신 목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존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자녀의 권세 또한 있어요. 그런데 자녀답게 사는 것,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는데 호적이 그럼 옮겨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모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적 변화예요. 그런데 신분적 변화가 됐다고 해서 성품적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본질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격을 갖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품적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고 그러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에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은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있어서 지금 없어도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리스도인 있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다음에 그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떤 신비한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은사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나타나는 일은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누구든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한다.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자연스럽게 겸손의 열매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참 또 하나의 큰 은혜예요. 14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냥 성경을 보고 그러면 내용은 알지만 이게 은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필요할 때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정말 은혜죠. 여러분,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알고 있는 것이 많아도 그게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죽은 정보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암기했던 말씀, 설교 때 들었던 말씀, 성경 공부 때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힘든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갑자기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받게 돼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정말 큰 은혜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 목사님들이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럴 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들이 또 다른 말씀들이 상호 연관돼서 이렇게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런 은혜들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참 감사해요. 아,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말씀이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말씀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그 상호 연속성, 통일성, 역사성, 이런 것을 발견되고 되어지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아, 이게 말씀이 주는 은혜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이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연구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사이비들은 강단에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떠드는, 이게 다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정확무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명받는 거예요. 뭐 어디 서서 뭐 눈 감고 이렇게 신비스럽게 말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 그러면요, 그냥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신비한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뭐 계시의 사자, 뭐 계시의 은사, 그러면 그냥 아, 저건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계시가 온전케 되어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생각나요.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데서 위로와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열매 맺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외우고 끝날 때가 많아요. 이거 외워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뭐 달란트도 받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좋은 말씀인데, 단어들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슬퍼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잘. 이렇게 한번 솔직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 나한테 사랑이 있나? 희락이 있나? 화평이 있나? 오래 참음이 있나? 자비가 있나? 선한 마음이 있나? 충성스러운가? 진짜 온유한가? 주님이 쓰시기에 잘 훈련되어 있나? 잘 참나? 이걸 금지할 법은 없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 하나님, 근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오늘날 기독교의 약화는 뭘까? 복음일까? 근데 갑자기, 야,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참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복음은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열매는 우리가 100% 맺어야 되는 삶의 몫인 거예요. 야, 이 열매가 없어서 점점 세상이 힘들고 악하고 그렇다. 교회를 다니는데 일상에선 교인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참 약한 기독교죠. 정말 유약한 기독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다르지 않으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없다면, 예수의 성품이 없다면 전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전도가 안 되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나? 복음이 아니라 열매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정말 경성해야 되는, 각성해야 되는,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그런데 지역에서는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지역과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또 선교회 열심이다. 그 선교회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그게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다 같은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나 선교지에서나 다 동일한 것이죠. 열매는 그렇게 여기서 맺고 여기서 못 맺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들과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다.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겨라, 성공해라, 똑같다. 그러면 이게 뭐 차이가 없죠.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왜 잘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 양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싸우고 왔어요. 야, 한 대 맞았으면 내가 가서 두 대 때려줘.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야, 신고해,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양보해야 되는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가정이죠. 그게 가정에서 무너지면 똑같아집니다. 세상 험악해지는 거는 뭐 다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다.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험악한 삶 살도록 그거 물려주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가치관을 물려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열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역사에 이 성령의 열매는 늘 수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아홉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묻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저렇게 맺기 어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까? 우리 부담 주려고 하시나? 아니면 우리 또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하시나?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열매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 열매를 따라서 살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 주변도 기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왜 없나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없다면 왜 없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걸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 감격이 없는 이유.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정말 기쁨이 없죠. 예, 다음 주에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하나씩 한번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맺어야 될 이 열매들, 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들, 하나님, 내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 이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 쉽지 않은 삶,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요,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고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입니다. 이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아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